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16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려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랍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감각을 민감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의 한 부분도 헛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말씀이 주어지긴 하지만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지혜와 계시의 용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구렁텅에 있는 인생들을 이끌어내시기만 하고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간 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압제로 더 구원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무효로 돌리려고 했을 때 그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시기 위해서 가나안 경계 지역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풍년과 흉년이 결정되는 애굽 땅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땅이고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파종할 때와 결실할 때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지 아니하면 농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셔서 농사의 풍흉이 명령 순종 여하에 달려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명령을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섬기면 반드시 필요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가축을 위한 풀을 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이 먹고 사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아닙니다. 가축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짐승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까지도 명령 순종 여부에 따라서 농사뿐만 아니라 또한 가축도 그렇게 번성케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장수하고 번영의 복을 누리는 이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간 말씀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이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어떤 선행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보통 기복주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 보통 기복주의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성격은 전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때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기복주의로 치부하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순종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행한 선행으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번영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이 거룩한 삶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점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드리시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이 가져다주는 이 풍요로움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 풍요 속에 잠들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풍성함을 맛보며 맛볼수록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 그 풍요 속에 뒹굴게 되고 자신의 분수를 다 까먹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경고하면서 두렵건대 너희의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노하여서 너희가 멸망할까 내가 심히 두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주업으로 삼아야 될 업은 목축업이 아니고 농업이었죠. 농사를 지어야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애굽 땅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연의 혜택, 이른비와 늦은비의 혜택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의 신, 풍요의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도와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줘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모세는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요. 그런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 일을 해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사과서 소용무를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인간의 이성 안에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사단이 가로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하면 이 사람의 생각과 이성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처럼 잠자지 않고 피곤해서 지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를 미혹해서 바른 종로에서 우리를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헛된 생각과 상상들을 불어넣어서 마땅히 품지 않아야 될 생각을 품게 하고 마땅히 갖지 않아야 될 계획을 갖게 해서 그 헛된 일을 도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영생의 삶을 사는 과정 안에서 미혹을 받아서 곁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모세는 마음을 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말에 미혹하여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말은 새로운 대상, 새로운 정보를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방신을 받아들이면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끝나는 법이었고 그 받아들인 정보, 즉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내 이세벨이 섬겼던 가나안 신을 함께 섬겼던 아합의 경우나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야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가난과 궁핍에 내어 던지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독특한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들을 인도해 드리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 면에서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땅인과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유혹도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방향과 어긋나면 생존이 위협받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그 땅에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다른 땅으로 쫓겨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가정과 또 언약 공동체가 언약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한 바 있지만 자녀를 가르치는 책무를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은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는 자기 마음과 자기 뜻에 둬야 됩니다. 여기 마음에 둔다라는 이 말은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뜻에 둔다라는 말은 바람과 열망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둔다라는 이 말을 함께 설명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런 가르침을 이미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 6절에서 살펴봤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자기 마음이 없는 일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모는 자기 마음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신앙을 말하고 때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두 가지들이 상충될 때 항상 세상을 위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방식으로 자녀가 자라가게 될 때 고민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만약에 코치를 했다면 그런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세상을 섬기는 자죠. 그 마음과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그 마음과 그 뜻에 그 부모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저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10시부터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가족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죠. 문답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 자체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줘야 됩니까? 아이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일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무리 이런저런 활동이 많고 학습을 많이 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주일을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말씀이 그 마음과 뜻에 있지 않냐면 그 교육은 실패입니다. 모세가 고면했잖아요. 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그리고 문설주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모든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 목적은 자녀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마음 안에서 실제로 말씀과 이 맞닥뜨리는, 인카운트하는, 말씀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물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학습되어진 말로 대답하는지 그 마음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에 속지요? 학습되어진 고백에 속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녔고 오랫동안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니? 믿습니다. 말은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이가 전혀 고백하지 않고 그 정보를 부모가 몰랐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은 그냥 학습되어진 그 내용의 고백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이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우를 범했지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다니고 옷술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해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말씀에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과 규례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식과 규례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물리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는다든지 어떤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정해놓는 것은 우리에게 요긴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본성이 교정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모든 인간 활동의 재반 활동 과정 안에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야생동물과 같아요. 야생동물을 붙잡아가지고 아무리 길을 들여도 그 야생 본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그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시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는 일에는 상당한 시간이 투자되지요. 그런데 그 좋은 습관을 그냥 이 까먹는 일에는, 버리는 일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날씨가 추워지고 그 다음에 얼어서 고봉산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일이 한 2주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합리화도 돼요. 이전 같으면 올라갔는데 뭐 길도 미끄럽고 요즘에 특별히 너무 바쁘고 하니까 그냥 뭐 올라가지 말지 뭐 해서 안 하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마 한 달 정도 지났는가요? 2013년 5월에 이사 와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산에 갔는데 그 습관을 거의 뭐 2년 가까이 길들였지만 다 반납해 버렸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연주자들이 매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은 악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헛된 일에 탕진하거든요. 쓸데없이 스마트폰 뒤적거리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네바 교리문답 함께 주고받는 거 얼마나 걸립니까? 10분, 20분이면 좋게요. 근데 그 시간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뭐 하지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모세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특별히 어디에다가도 해라 그랬습니까? 성문에다가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해야 될 존재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존 버닌이 쓴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The Father's Duty라고 아버지의 의무라는 이 아티클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존 버닌이 가장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는 가족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의 어투나 태도만 봐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의 자세와 영적인 상태를 잘 간파하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버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시작된 곳에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며, 지금 가장한테 하는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시작된 곳에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며, 믿음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시작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각 사람에게 알맞도록 그의 가족 앞에 부지런히 또 자주 가져와야 됩니다. 라고 이 가장의 의무를 이미 16세기 때 우리에게 써서 글로 남겼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 학교를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주일날 모이죠. 그런데 예배 형태를 이제는 버리고 가르치는 형태를 취한 이유는 가르치는 기능을 가장들에게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가르칠 만한 교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책무를 가장이 담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가정의 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집 문설주와 그 다음에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지요. 우리말로 바깥문이라고 하는 말은 대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가리킵니다. 아마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문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구약성을 읽어보시면 성문은 집회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공물을 집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법정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서 재판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읽어보시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뿐만 아니라 이 성문에도 기록하도록 한 사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한 가정에 국한된 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일은 보다 더 큰 언약 공동체인 교회나 혹은 이 언약 공동체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이 왜 고달프고 힘듭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치관과 충돌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론을 이야기하면서 신자는 자기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가르친 일이었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2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의지하면, 이 의지함이라는 말은 제가 이미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뼈와 살의 관계처럼 밀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유혹으로 얻게 하실 것이다. 그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군사 훈련하는 것입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민수기를 읽어보면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나타나지만 칼을 준비하라고 군사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언약적 충성을 하는 방법이지요.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약 백성답게 살면, 언약적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그 일이 실제로 실행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11절 24절에,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레바논은 요단 서쪽 지역의 남북의 경계 지역을 가리키고 요단강 서쪽 지역에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는 가나안 지역의 동서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주겠다고 말씀합니까? 언약적 충성을 다하면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했고 실제로 이 땅이 다윗 때, 솔로몬 때 이 땅이 실제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되어 있죠. 통일왕국 시대 그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모든 경계지역은 바로 이 경계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약속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처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신명기나 그 다음에 율법서를 읽어보시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신약으로 쭉 넘어가서 읽어나가다 보면 또 다른 약속이 나타나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자는 이 두 가지 약속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함이라는 이 조건은 율법의 부분적 순종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 몇 가지 중에 그냥 한두 가지 지키면 땅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율법 전체를 지키면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실천한 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율법에 속한 모든 일을 한순간이 아니라 항상 행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즉 행하라 그리하면 주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땅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적 인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자신을 가리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죠? 진정한 왕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 그때 그 땅 전체가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유업은 다윗과 솔로몬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유업이 주어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구약 역사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지요? 그 땅에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그 땅을 내어주게 되고 급기야 그 땅에서 망하고 말고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한 가지 약속이 주어지죠. 그 또 한 가지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자신이 어떤 의와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을 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 이하에 나오는 이 언약 충성 여부에 따라서 주어질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면서 그들 앞에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라는 이 말은 언약을 맺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과정을 가리켜요. 한순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은 순간부터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그러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율법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은 오히려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율법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명령 하나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지요.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마음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죄를 지어서 구원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겠지요. 왜 그러면 주셨습니까? 십계명 여러분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한 계명도 제대로 못 지켜요. 왜 그런데 그 계명을 주셨습니까? 우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그랬지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율법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로부터 비롯됩니다. 모세가 말한 바대로 율법 자체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정말 행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왜 우리에게 진노와 죽음만을 가져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율법은 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우리에게 진노와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 원인을 율법 자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함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트집을 거기에다가 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율법 앞에서 죄인됨이 드러날 때 우리 인간의 가증스러움을 인식하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깊은 탄식을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저는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심한 깊은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가르쳐주고 행할 능력은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옳은 일을 행할 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자연히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지켜행할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발휘되어야 돼요. 언제요? 순간순간마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늘 나뉘잖아요. 이거 달까 저거 달까 또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항상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맞닥뜨려져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과 궁휼을 구하는 자세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죠? 이전에는 도무지 무력해서 할 수 없었던 율법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종에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순종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결단과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행할 때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행의 결함이 존재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자의 선행을 받으시고 그 신자의 선행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선행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선행이기 때문이죠. 이런 선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행할 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난, 확연히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시 모세 오경도 아직 손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축복과 저주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각각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하도록 화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에발산과 그림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로 약속의 땅에서는 딱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이요, 하나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양자 택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뇌리에 새기기 위해서 각각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복을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하도록 화답했던 것입니다. 결국 에발산과 그리심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이 세겜 땅입니다. 결국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항상 나는 결정해야 되고 내가 내린 결정에는, 선택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뒤따른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죠. 이 메시지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자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복과 저주 그리고 생사 화복이 나의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저주밖에 없어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선언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의 순종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순종을 장려하고 불순종을 억제하기 위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멘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모든 복이 우리의 행위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자의 순종에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복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선행을 행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7절과 32절을 보시면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게 된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도록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했느냐? 언약적 충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순종과 그 다음에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이 원리와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사역 안에 복과 저주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원리가 그 안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신 이유가 뭐지요? 지속적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지 너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그래서 네 운명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행동이 축복과 저주의 원인이거나 동인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속적인 언약 순종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발락이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일이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해서 25장에 나타나지요. 만약에 행한 바 행위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처단했더라면 이미 광야 생활 때 다 엎드려 죽었어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다 엎드려 죽었습니까? 물론 1세대 사람들은 죽었지만 2세대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로 가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래야요 이 진정한 복에 늘 거하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구속받은 신자의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로 자각하고 깨닫고 그 순종의 삶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복과 저주는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를 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함께 실행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 이해하여 우리 가운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율법 순종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치열한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나의 나등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구속받은 신자가 알아가야 될 복음의 도리와 신자의 삶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시며 마침내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의 방식으로 저희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를 늘 깨달아서 무지함으로 자유로 해석하여 그 말씀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정확한 주의 말씀에 대한 이해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여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케 하시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때마다 이 복을 선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내가 이룬 모든 선행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기초한 믿음에서 발현된 그런 선행임을 항상 기억하고 구속받은 신자들이 면류관을 던져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영광을 주께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 20장 찬송 드리고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